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한 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1절부터 62절까지 유다 지파의 후손이 얻은 지역과 성읍에 관한 말씀들이 대단히 길게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그 지역과 도시의 이름들 120여 개가 넘는데 사실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읽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설교 들으신 후에 찬찬히 읽어나가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배경이 좀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오늘 설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얻게 된 성읍과 지역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영적인 장자로 세움을 받은 유다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대단히 넓은 지역 또 그 안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매우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지파에 분배받는 땅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고 어느 지파는 좋지 못한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들이 분배받는 땅은 기름진 평화일 수도 있고 혹은 거친 광야일 수도 있고 험악한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을 받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테이고 반대로 좋지 못한 땅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상당히 불편하겠다, 이거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여호수아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는 일을 제비뽑기로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분배받는 땅은 어떤 요행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느 지파 후손에게 어느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여서 그 땅에서 얻는 소출이 또 수확되는 결실들이 매우 풍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샘을 내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두시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땅을 분배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을 갖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출을 넉넉하게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출이 풍족하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궁핍케 만들고 그것이 삶의 어려운 부분들로 이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이 기준에 의한 것만이 좋은 땅, 나쁜 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인가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출이 많아서 풍족하고 배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소출의 풍성함과 배부름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한 부자가 돌아보니 그의 소출이 대단히 풍족해서 고민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내 곳간에 다 채워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생각은 이전에 있던 내 곳간을 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곳간을 새로 지어서 내 모든 것과 소출을 이 곳간에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풍족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는다면 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소출이 적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자신의 궁핍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생애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의 헌금을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지만 넉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약하지만 그것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발걸음을 지키고 계시는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해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여서 거기에서 난 소출을 먹게 하시고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식년 1년 동안에는 그 밭에 씨를 뿌리거나 그 다음 해에 결실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한 어떤 정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년이 일곱째 지나가는 해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50년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자유가 선포되는 그러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희년 1년 동안에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원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었던 사람들이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빚진 자가 있다면 그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저희가 보게 되면 언뜻 한 사회의 한 공동체의 시장 질서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면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두시는 것은 너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이 너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여 흘리는 그 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들, 그리고 혹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원래의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시다는 것, 내게 빚진 자가 있어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다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받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질문과 답이 여기에서 뒤따릅니다. 하나님, 희년이 되면 만 3년 동안은 우리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래서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 나올 것 알고 말씀을 주시죠. 같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여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만 믿어 할 때에는 못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있으니 내가 반드시 할 테니 너희 그걸로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책임 있게 너희를 이끌고 왔는데 그거나 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들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내용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는 자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게 만드는 중요한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흘린 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쉬어야 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와 그 받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든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찾아볼 말씀은 십일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십일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일조입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삶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십일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성소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쓰여지는 것들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십일조 규례는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이나 권면의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십일조 헌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백의 자리로 자신을 이끄는가 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드려야지 왜 10분의 1만 드리는가? 하나님이 그 10분의 1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일조 규례에 따라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고백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일조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고 그 수고하여 일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떼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한 달의 시간과 내용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컸는가, 풍성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11조 의미가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 저희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험에 드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한 참다운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 이끌고 가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더더욱 풍성하며 풍족하며 그리고 부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에,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지켜나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첫 이해부터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에서 감사한 고백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파가 분배받는 땅, 다른 지파가 분배받는 땅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시험이 될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책임지는가 하면 너희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오늘을 책임지시고 오늘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일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분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합당한 몫이기에 우리 부족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은 어떤 사고 방식이 긍정적이거나 어떤 생각이 유연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나 쉽게 나오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목, 그것이 선물이라고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서 주신 합당한 몫이라고 한다면 그 몫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의 의미로서 그 선물이 감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충돌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을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 과정 앞에서 누구는 좋은 땅이야, 누구는 나쁜 땅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주어지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실 때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풍족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자족하여 만족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참다운 믿음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받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사람들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왜곡하여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힘이 되어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생각의 문제가 뭔가 하면 끝이 없이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부유한 삶, 풍족한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이 재물에 향하여 집착하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재물이 지니고 있는 저주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칼빈이 전하고 있는 재물관입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을 겪게는 되는데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지켜야 돼, 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 것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재물이 많으면 살아가는데 유용해서 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이 재물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그 부를 계속해서 늘려가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맞고 틀린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재물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재물에 관한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가질수록 결핍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 재물에 대하여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망하는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신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고통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이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 선물에 눈길을 빼앗깁니다. 아, 이거 내가 원하던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품에 안지만 그 다음에 시선을 두는 것은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주었으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고 아빠가 주었으면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눈에 사랑을 담아서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좋은 것, 나쁜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프고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 안에서 누리게 할게. 너희 그 안에서 수고한 것 마음껏 누리게 할게. 그리고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할게.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에게 주어진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 내가 너희한테 준 복이야. 마음껏 누려. 너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거 역시 내가 너희한테 주신 몫이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망하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더 내 백성답게, 내 백성다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겪고 감수하고 견디고 넘어가게 하는 이 자리에서 감사한 고백을 쏟아내도록 할게. 너희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괴로운 일들이 괴로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버려주세요. 떼어주세요.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들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바꿔내시는가 하면 거기에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이 일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내셔야 하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의 헛된 것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꿔내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니 그때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나를 바꾸어내는 나를 하나님께 이끄는 수단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우리의 눈에 부족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채우실 것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분배의 과정이 끝나고 분배받은 땅에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뛰어들지 않으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늘 죄악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발길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귀중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몫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몫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목사님 맨날 믿음입니까? 아, 그럼 믿음 아니면 뭘 얘기를 해요? 제가 성도 여러분의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오셔서 이 같은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거기는 안 가요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끌고 가시고 거기에 서서 너 나 봐라 이러시고 끌려가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고백을 쏟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내가 일하여 너희 복된 생애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걸어 나가게 하시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일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